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배로우신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새벽을 기도로 깨우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준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고난 주간을 은혜롭게 보내고 또 다시 한 주를 힘차게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는 또 내일 또 총선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아멘. 크리스천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의 길에 대해서 제자도란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우리는 어떤 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1대1, 제자 양육 훈련, LCS 이런 훈련을 끝내면 아, 나 이제 어느 정도 어드밴스드 레벨의 아주 고급 과정을 인수한 뭔가 좀 제자인가 보다라고 세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제자는 어떤 학위를 끝내고 과정을 끝내면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학위는 영원한 과정입니다.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제자도가 드러나는 것은 어떤 과정을 끝낸 것이 아니라 삶에서 현장에서 드러나는데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인간관계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 중에 죄로 타악한 본성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이 복수의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은 서로와 전쟁처럼 살았기 때문에 서로 한번 때리면 그 다음에는 그만큼 돌려주게 돼 있고 이거를 개인끼리 하다가 그 다음에 부족끼리 하다가 나라끼리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복수의 감정을 주님께서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것은 악인을 피해서 도망다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악을 행케하는 사탄은 대적하지만 사탄의 힘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지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여러분, 뺨 맞아본 경험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수치와 모욕은 없습니다. 인텔리들 중에도 보면은 요즘 한국에 보면은 이 박사들 뭐 이런 의사들, 변호사들 같은 사람들도 집에서 자기 부인들 술 먹고 구타하는 사람들 많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저도 흥분해갖고 그런 얘기 들으면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소리 질러주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까지도 내어주라고 하십니다. 참 이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도 굉장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빨리빨리 그냥 스킵하고 안 들은 척 넘어가고 싶은 말씀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그렇다고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술주정뱅이 같은 사람들이 때릴 때 그냥 거기 서서 막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미친 사람들이 때릴 때는 빨리 피하는 게 좋죠. 여기서 왼편 뺨을 대라는 것은 복수를 위해 악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원수는 갚아야죠. 불의는 심판을 해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손에 피 묻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원수를 갚다가 나도 그 원수와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 우리가 그 심판을 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 때문에 너무나 이 치욕을 못 참습니다. 뺨이 아니라 그냥 말로라도 조금 한마디 모욕을 당하면 굉장히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왼뺨까지 돌려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은 세상적인 의로도 합니다. 그 여러분이 공자, 그 장자, 맹자 이런 책을 읽어보면 인자 그 군자가 지켜야 될 덕이 있는데 군자는 길거리에서 이렇게 막 시정잡배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오래 인내하고 그런 그것을 유교에서도 가르칩니다. 불교에서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왼뺨을 돌려대라는 건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장난하다가 어른 얼굴 때릴 수 있죠. 이게 분하다고 무섭게 반격해서 아이들을 신나게 때려 눕히면 그건 어른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응징했다. 그런데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을 맞는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보니까 어떤 집에 가봤는데 굉장히 큰 개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개. 한번 왕 짖으면 동네 개가 우르르하는 개인데 그 집에 이제 새로운 새끼 개를 누가 또 데리고 와서 옆에서 키워요. 요만한 새끼 개가 얼마나 무례한지 몰라요. 그 동네 제왕인 그 개한테 가서 막 뺨을 갖다 칼키고 뜯어 물고 그러면 그 제왕이 모욕을 참지 못하고 한 방에 개를 그냥 막 공격해서 물어 죽입니까? 기가 차니까 큰 개가 그냥 맞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하라고 돌려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존재에는 이렇게 같이 싸우지가 않는 것입니다. 뺨을 맞고 이걸 견디고 이거는 차원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고 왼뺨을 돌려대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그 당시 겉옷은 요즘의 모포나 담요 같은 것으로서 낮에는 의복, 밤에는 이불로 사용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법에 보면 속옷은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꿔서 못 갚을 때 속옷은 저당 잡을 수 있지만 겉옷은 밤에는 돌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사람 얼어 죽으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주지 않아도 되는 겉옷마저 주라고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도 자기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나는 건데 권리를 침해당하더라도 그걸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은 절대로 네 권리를 양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든 회사가 깨지든 포기하지 말고 투쟁해라. 절대 마음 약하게 먹지 마라. 이것이 세상적인 생각의 상징입니다.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너는 이 교회 핵심 멤버다. 너는 대접받아야 한다. 너는 헌금 많이 한 사람이다. 너는 봉사 많이 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줘야 된다. 이러한 목소리들이 커지기 시작하면 교회 분열의 전초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권리 포기를 일찌감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을 권리를 다 포기해버리셨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권리를 포기하고 사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갈 때 목사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억울한 일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영성으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두 번째 코드는 이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인간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 정신의 시작은 기독교 복음에서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서비스 정신이 없었습니다. 힘에 억눌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굴종뿐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남을 섬기는 자들이 항상 노예들이었습니다. 힘으로 어쩔 수 없이 억눌린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가진 것이 많으면 섬기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작은 자라도 무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우리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이다. 사람들은 항상 나는 이 정도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대에 어그러지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약간씩 공주병, 왕자병 증세들이 조금씩 있으세요. 소위 성공했다는 분들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 엄청난 사랑의 빚을 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도 채권자 마인드로 믿는 사람이 있고 채무자 마인드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빚을 줬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좀 갚아주셔야 된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인생에서 조금만 안 되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게 사람과의 관계도 그대로 투영됩니다. 항상 내가 어느 정도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목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아,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여기 여러분한테 빚진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빚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보혈의 빚을 갚을 수가 있습니까? 평생 여러분이 벌은 돈 다 헌금하고 숨쉬는 시간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한들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에게 진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자기를 채권자로 보느냐 채무자로 보느냐 은혜 받는 코드가 다릅니다. 자꾸 하나님이 자기한테 빚졌다고 생각하면 섭섭한 게 많습니다. 교회에서. 저는 여러분이 섭섭한 게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빚을 서로에게 갚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을 볼 때 섬김의 대상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경쟁과 투쟁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섬겨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는 세상의 정의와 세상적 처세 철학을 말하고 있죠.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이게 세상의 코드입니다. 참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잘해준 사람한테 잘해주고 지금 좀 안 좋아 보여도 훗날 투자 가치가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는 세상적인 사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못합니다. 이게 십자가 보혈을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코드는 37절에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당시 종교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모든 사람의 신앙에다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쟤는 A, 쟤는 B, 쟤는 C. 점수를 매기는 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에서 10까지 딱 자기 스케일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점수를 매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람 볼 줄 안다고 합니다. 이 남을 판단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영성이 안 자랍니다. 희한하죠?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안 자라고 둘째로는 죄를 방치하면 신앙이 안 자라고 셋째는 계속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 신앙이 안 자라고 죄를 방치해두고 있으면 신앙이 안 자라고 그리고 남을 자꾸 평가하고 있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끼손가락으로 남을 한 사람 하나 가르치면 세 손가락은 자기한테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여러분이 남을 저주하고 비판하면 한 손가락을 가르치면 세 손가락이 여러분의 뒤에서 여러분을 비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글로나 말로나 남을 항상 비난하고 평가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뒤에서 자기 욕을 또 남들이 그만큼 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지만 비난하지 평가하지 말라는 말이 불의를 그냥 덮어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죄를 용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판단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말이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보는 평가 기준이 완전히 비뚤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비뚤어져 있지만 우리의 한정된 지식 때문에 비뚤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인텔리들이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사람을 막 화형시켜 죽였어요. 옛날에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어요. 지구가 태양을 돈다 그러니까 갈릴레오를 완전히 때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 엘리트들이 그런 거죠. 인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아집과 독선 때문에 우리의 평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을 판단하는 것을 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확신이 들어도 우리의 평가는 잘해야 한 60, 70%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을 평가하고 심판하고 지옥에 넣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오죽 싫어하셨으면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인간을 심판하기 전에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심판하기 전에 생명의 길을 열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이 차원이 다른 처세학을 하나님은 가르치고 계시는가. 원수를 사랑하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실은 공자나 맹자나 장자나 노자나 이런 걸 보면은 인간으로서 이룰 수 있는 그 의의 절정에 다다 있습니다. 법경도 불교의 법경도 이렇게 마찬가지죠. 제가 목사지만 젊었을 때 그거 다 읽어봤거든요. 한때는 심취해가지고 전부 다 쫙 읽어보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나? 괜찮아요. 그렇지만 최고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축구나 스포츠 같은 걸 보면은 잘하는 선수들이 있고 차원이 다른 선수가 있어요. 잭 니콜라스 같은 사람은 그냥 아놀드 팔머 같은 골퍼는 그냥 잘하는 골퍼가 아닙니다. 꼭 다른 별에서 떨어진 것 같은 차원이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메시나 펠레 같은 스타는요 그냥 잘하는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별에서 떨어진 것 같은 차원이 다른 게임을 합니다. 우리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그 동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지구에서 산 사람 착하고 괜찮은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도 전혀 차원이 다른 깨끗하고 순수한 그 세계를 어린 왕자는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기독교는 괜찮은 처세술 착한 사람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착해가지고는 저 착한 애 뺨세대만 때려보세요. 걔가 가만히 있나? 그 레벨이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만이 성령 받은 사람만이 날마다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파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을 대할 때 여러분은 착한 애가 되지 말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차원이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화딱질 나서 이렇게 못 삽니다. 그렇지만 나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만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죽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걸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읽으면서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예수님이신 내가 이러면 사람이야? 그렇죠. 자기 힘으로 못하죠.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의 보혈을 통과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이 보혈을 덮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지만 참 이상한 분들한테 공격당하는 적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예수의 보혈을 덮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인간을 대하면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용서가 됩니다. 제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이 되는 거예요. 비판하려고 있는 하는 영이 막 솟아올려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냥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인간을 대하는 여러분의 그 인생을 전부 돌아보면서 주님 제가 정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기적인 사랑에서 이타적인 사랑으로 옮겨올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이 설교하는 제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붙들고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대할 때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